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성경을 일상으로,
신앙을 일상으로,
순정을 일상으로,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일상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우리의 일상이
우리를 성장하게 합니다.
일상을 영화롭게. 북조선 형제자매님들 안녕하십니까? 일상을 영화롭게 한희수 목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이효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나진영입니다.
네, 오늘은 가장 중요하지만 우리가 잘 생각하지 못하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우리 몸을 잘 돌보는 것에 대한 이야기죠.
네, 맞아요. 평상시에는 잘 생각하지 않고 무리해서 일하다가 결국 몸이 다치거나 아프면 그제서야 우리 몸이 정말 소중하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자기 몸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본능이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종종 영적인 것만이 도덕적으로 선하고 우리 자신의 몸을 비롯한 물리적인 것들은 세속적인 것이라고 오해하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자신의 몸이 도덕적으로 선하다고 이야기하죠.
그 말은 우리가 자기 몸을 소중히 여기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렇다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과 몸을 잘 돌보는 것도 신앙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성경 말씀을 찾아볼까요? 창세기 1장 27절 31절, 2장 7절 2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여호와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류를 창조하시는 장면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자연 만물들과는 다르게 인간을 지으실 때는 직접 호흡을 불어넣으시고 만드셨다고 기록하고 있죠. 만드시고라고 번역된 단어는 건축한다는 의미로도 사용되었던 단어인데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의 몸을 세심하게 정성 들여 지으셨음을 의미합니다.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기에 그 만드신 것이 매우 좋았다고 하셨다면 우리의 몸은 정말 아름답고 선한 것이 맞겠네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생각하면 함부로 망가뜨릴 수 없는 귀한 것으로 생각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매우 좋았던 우리 몸은 어떻게 늙고 병들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신 작품은 이렇게 쉽게 망가지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지금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쉽게 약해지고 병들죠. 성경에는 우리의 몸이 어떻게 지금처럼 불완전하게 되었는지도 알려줍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3장 17절에서 19절,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으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후에 즉시 그 형벌을 집행하지는 않으셨지만 그들의 몸에서는 그때부터 서서히 노화가 시작되었고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는 늙는다는 개념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이후에는 저주를 받아서 생겼다는 거네요.
우리가 몸을 건강하게 돌본다는 것도 결국에는 늙고 병들어가는 몸을 최대한 잘 관리하는 수준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도 완전하게 지으셨는데 우리의 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우리 몸이 썩어서 없어지게 된다는 거네요.
죄로 인해서 지금은 우리의 몸이 늙고 병들어가고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자녀들을 다시 살리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영혼만 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까지도요. 히브리서 9장 27절,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 51절에서 5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남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과 불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을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아멘.
성경 말씀에 의하면 사람이 태어나서 한 번 죽는 것은 이미 정해진 것이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배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부활이 있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죄악의 대가를 치르는 심판의 부활이 있는 것이죠?
네, 맞아요. 예수님 시대부터 지금까지 분명하게 죽음 이후에 몸이 부활할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노화가 생기고 질병에 취약한 몸이 되었지만 부활하는 새로운 몸은 병들지도 않고 늙지도 않는 신령한 몸이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일반적인 의사들도 인간의 몸의 정교함을 살펴보면 이것을 설계하고 만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낀다고 합니다. 하물며 이렇게 우리의 몸을 완전하게 회복시키시고 만드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한다면 우리의 몸은 정말 소중하다고 할 수 있죠. 계속해서 우리 몸의 소중함을 강조하는 성경 말씀을 찾아볼까요? 시편 139편 13절 14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니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며 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옛날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만나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인간은 몸이 그 장소에 가지 않으면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장소로 성전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건물인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이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성전이 되게 하실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신자들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신자들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군요.
옛날 거대 신들의 신전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 건물을 함부로 망가뜨리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 신자들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면 우리의 몸도 더 중요해진 것이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우리의 몸은 현세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는 수단이 됩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에는 우리 몸을 사용하는 것이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죠?
네, 맞아요. 하나님을 찬송할 때 우리는 목소리를 사용해야 하잖아요. 복음을 전할 때는 우리의 목소리와 지성을 사용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른 사람의 반응을 들을 때는 우리의 귀를 사용해야 하니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면 몸을 움직여야 하고 부모님과 자녀들을 돌보기 위해서도 우리는 몸을 반드시 사용해야 하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준비된 제물이자 그릇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 13절 12장 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의 죽음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은 결국 우리의 몸을 통해서 표현되고 우리는 몸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이루어갑니다.
마음으로만 사랑한다고 하면서 실제로 행동하지 않는 것은 죽은 믿음이라는 말씀도 있잖아요. 결국 우리 몸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거네요.
우리의 몸으로 표현되는 거룩한 삶의 모습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말씀은 몸을 돌보는 일에 소홀하지 말라는 의미도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영적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만큼 우리의 육체적 몸의 상태도 중요합니다. 우리 몸의 건강에 관한 성경 말씀을 더 찾아볼까요? 요한삼서 1장 2절, 디모데전서 4장 8절, 시편 127편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도다. 아멘.
우리의 영혼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이 잘 되고 건강해야 함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의 태도는 모든 일에 유익한 것이나 육체를 단련하는 것 역시 우리에게 허락된 인생에서는 정말 중요하죠.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는 것은 말할 수 없이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도 우리의 몸이 있음으로 가능한 거네요. 살아가는 것 동안 열심히 몸을 가꾸고 운동하는 것도 무시할 수 없겠어요.
성경에 잠을 잘 자야 한다는 말씀이 있다는 게 신기해요. 우리가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회복하려면 반드시 잠을 충분히 자야만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수면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의 몸을 잘 가꾸길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몸을 잘 돌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먹는지도 정말 중요합니다. 성경 말씀에 의하면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사람에게만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먹는 음식들까지도 문제가 생겼다고 하죠. 창세기 3장 17, 18절, 레위기 11장 7절에서 1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정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을 밭의 채소인즉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 너희의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무릇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것 중에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무릇 물에서 동하는 것과 무릇 물에서 사는 것 곧 무릇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에게 가중한 것이라.
이들은 너희에게 가중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을 가증히 여기라.
수중 생물에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너희에게 가중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처음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는 모든 것이 선하고 좋았다고 하죠.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기 시작한 이후에는 사람만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이 땅과 다른 피조물들도 저주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식물과 음식들에도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네, 맞아요. 지금의 땅은 아주 옛날의 땅보다 미네랄 같은 여러 영양이 아주 부족해졌다고 들었어요. 심지어 지금 우리가 재배하는 과일 안에 들어있는 영양소는 아주 옛날에 자라던 과일의 영양소에 비해서 정말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해도 지금 농사를 짓더라도 몇 년 동안 계속 농사를 지으면 그 작물이 잘 크지 못하니 땅을 1년 정도는 비료만 주고 쉬게 하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처음 지으신 땅에는 각종 비료와 미네랄 등의 영양이 풍부했었지만 인간에게 노화가 시작된 것처럼 모든 피조물도 점점 죽어가게 된 거죠.
우리가 먹는 동물과 식물도 타락의 결과로 유전자 돌연변이가 일어난 거 아닐까요? 전에 없던 독을 내뿜고 있는 위험한 기생충이나 비러스에 감염된 동물들도 생겼을 테니까요.
그러고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음식을 먹고 먹으면 안 되는지 알려주셨다고 볼 수 있겠네요.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시대에는 위생이라는 개념이 없었을 테니까요.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먹는 것에 관한 규정을 주셨기 때문에 신앙적인 이유만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과 마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건강하게 구원하시길 원하셨죠.
그러네요. 더러운 축사에서 자란 돼지 몸에는 기생충이 있다는 걸 지금은 우리가 잘 알고 대비하잖아요. 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그런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잘못 먹으면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돼지고기는 바짝 잘 익혀서 먹으면 괜찮지 않나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지금과 같은 조리 기술이나 냉장 보관 기술이 그 당시에는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 돼지고기가 지금의 고기 상태와는 전혀 다른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죠. 그 당시 사람들은 아마도 군데군데 덜 익은 부위가 있어서 그냥 먹거나 상한 부분도 그냥 먹었을 겁니다.
그러네요. 지금은 잘 먹을 수 있는 새우, 조개 같은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생물도 그 당시에는 신선함을 유지하기 어려웠겠어요. 이런 식재료들은 지금도 잘못 먹으면 식중독을 일으키잖아요.
지금은 바닷속에 있는 중금속과 독소들이 그런 생물 속에서 축적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조심하잖아요. 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그런 것도 몰랐겠네요. 당장 죽지 않겠다고 아무것도 모르고 먹었던 사람들은 결국 질병에 걸려서 더 빨리 죽게 됐을 것 같아요.
율법에는 윤리도덕적인 명령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의 몸과 건강을 위해서 명령하신 규범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건강하게 살도록 음식에 관한 규정까지 주신 거죠. 당시에는 전혀 지켜지지 않았던 손 씻기 위생, 사체나 전염병 환자 접촉을 금지하는 감염 예방 등 건강에 관한 사항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도 정말 소중하게 여겨주셨던 거네요. 단순히 규칙으로만 알았던 레위기 규정을 이렇게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진심이 느껴져서 더 감동이 되었습니다.
네, 우리 몸이 이렇게 소중한데 질병과 사고로 건강을 잃은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이미 몸이 망가졌거나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우리 몸의 건강이 중요하지만 한계를 가지고 있죠. 바울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와중에 여러 가지 질병으로 많이 고생했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1절, 16절에서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법회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산자가 항상 예수님을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개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오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바울은 자기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병이 치유되는 기적도 경험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기에게 찾아오는 질병과 노화를 막을 수는 없었죠.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에 집중합니다.
자기의 연약한 몸이 마치 질그릇같이 소박하고 허름하지만 그 안에는 예수님이라는 엄청난 보물이 들어있다고 말하고 있네요.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몸이 쇠약해지겠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의 생명이 살리실 거라는 고백이 담긴 것이고요.
몸이 건강하도록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질병과 노화가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생각해야 하겠네요. 몸이 점점 약해진다는 자신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몸의 부활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바울도 몸과 건강이 좋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지역을 넘어서 로마 제국 전역에 이르기까지 널리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주신 몸과 생명을 잘 돌봐야 합니다. 하지만 때때로 건강을 잃었다고 하더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막히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하죠. 예, 어느덧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오늘 나눈 우리의 몸과 건강을 돌보는 문제에 대해서 느낀 점이나 깨달은 점이 있다면 함께 나눠볼까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도 창조하신 건데 신앙생활에 있어서 몸과 건강을 연결해서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니 소중하게 여기지 못한 적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먼저 나의 몸과 건강도 잘 살피면서 살아야겠다고 느꼈습니다. 내 몸도 사랑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도 사랑하지 못할 테니까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에게 주신 명령 중에서 음식을 먹는 것에 관한 이야기가 지금의 현실과는 맞지 않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배움을 통해 우리의 몸과 영혼 모두를 건강하게 만들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몸을 지으셨을 때 너무나 좋으셨다고 하신 하나님이 나중에 우리의 몸도 부활의 새 몸으로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시면 얼마나 멋질까 상상해 봅니다.
아멘입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습니다. 남조선과 북조선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몸을 잘 돌봐서 몸과 영혼 모두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일상을
영화롭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지도자의 자리를 물려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교회 공동체의 차기 지도자를 세워갑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풍랑 같은 인생의 고난 속에서도 능력의 주님만을 의지하시는 북조선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거대한 수풀이를 의의 나무들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진행을 맡은 예종 목사,
임윤슬, 김설입니다.
어르신들은 물론이고 젊은 사람들도 가장 걱정하는 질병 중 하나가 치매입니다. 알츠하이머 박사가 질병을 최초로 보고했다고 하여 알츠하이머병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치매 초기에는 최근 일들을 기억하는 것에 문제를 드러내다가 점차 평범한 일상생활이 어려워질 정도로 심각해지는 무서운 질병으로 알고 있습니다.
젊을 때 고생을 많이 하신 어르신들 중 여성들이 치매에 많이 걸린다고 들었습니다. 가정을 책임지고 자녀들을 뒷바라지하는 것에 대한 후유증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치매 환자만 일상생활이 어려워진 것이 아니라 돌보는 가족들도 정상적 생활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어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치매는 환자와 가족들에게 참 고통스럽고 비참한 병인데 오늘 살펴볼 마가복음 5장의 청년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어떤 사람보다 가장 비참한 인생일 겁니다. 이 청년은 광인이라 불렸습니다.
그 유명한 거라사의 광인 이야기군요.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폭력성 때문에 쇠사슬에 묶여 외딴 곳에 홀로 살아가던 청년의 이야기죠.
맞습니다. 광인은 쇠사슬로 묶여 무덤에 살고 있었는데 귀신이 역사하면 고랑과 쇠사슬을 끊어냈습니다.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괴성을 질러대고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벌거벗고 다녔습니다.
앞날이 창창한 젊은 청년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참 마음이 아프네요. 무엇이 원인인 거예요?
네, 사탄 때문입니다. 사탄은 청년을 도구로 삼아 마을 전체를 장악했고 사탄의 권세에 두려움을 갖게 했습니다. 이처럼 사탄은 한 사람의 인생을 장난질치기도 하고 가정을 허물어뜨리기도 하고 죽음의 공포와 고난의 연속으로 내몰아 절대로 회복될 수 없는 비극적인 인생을 살게도 합니다.
옛부터 이런 상황을 애군으로 받아들여서 애군을 없애기 위해 주술에 의존하기도 하죠. 사탄이 무서워 배후에 사탄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우상에게 절하고 섬기게 되는데 사탄은 이런 식으로 계속 사람을 속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완전히 사탄에게 사로잡힌 이 청년을 고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죄와 죽음과 사탄에게 묶여있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사람들이 쓰레기 취급하고 광인 취급한 귀신 들린 청년을 회복하기 위해서 광풍을 뚫고 찾아온 것이군요.
예수님에게 거라사 청년은 잃어버릴 수 없는 영혼이었군요. 우리에게 한 영혼에 대한 이런 믿음이 있는지 깊이 뒤돌아보게 됩니다.
거라사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회복과 치유입니다. 회복과 치유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사탄이 그의 인생에서 왕노릇 하는 삶이 끝나고 그래야 몸이 회복되고 사람과 일과의 관계도 회복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죽은 인생이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음의 권세 아래 눌려 있었죠.
맞습니다. 거짓과 불의, 증오와 결핍, 아픔과 갈등과 죽음은 죄 때문에 존재하게 된 것이지요. 예수님은 죄 때문에 고통당하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과 죄인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인데 거라사 청년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청년에게 들어앉아 장난질 쳤던 사탄의 세력에게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 나오라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엄청난 군대 귀신에 사로잡혀 있던 비참한 청년이 예수님의 한마디의 명령에 고침을 받았습니다.
정말 엄청난 권능의 말씀입니다. 과학의 만능인 이 시대에도 여전히 사탄은 활동하고 있는데 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제자의 본질적 사명임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됩니다.
제자의 사명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제자의 사명은 교회의 사명이기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선포해야 합니다. 거라사 청년은 변화되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 15절입니다.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그동안 벗은 상태였는데 이제 옷을 입었군요. 인간으로서 느끼는 부끄러운 감정을 느끼고 있으니 청년의 정신 상태가 온전해졌음을 알 수 있네요.
그렇습니다. 회복된 청년은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를 원했으나 예수님은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을 말하게 하셨습니다.
사탄은 여전히 삼킬 자를 찾고 있고 그에게 장악된 허다한 인생들이 있지만 사탄은 이렇게 예수님 앞에 벌벌 떠는 존재이군요.
맞습니다. 사랑하는 북전의 성도님들, 그러므로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진리와 믿음과 기도로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에 성난 파도와 광풍이 잠잠해졌습니다. 생지옥 같은 비참한 인생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 사탄을 이기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예수님의 권세를 담대히 선포하면 사탄은 쫓겨납니다. 흑암 속에 살고 있는 자들을 구원하는 제자들로 살아가십시오.
아멘.
예수님은 거라사 광인을 고치신 후 다시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셨고 많은 군중들은 예수님 오시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중에는 회당장인 야이로도 있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어린 딸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5장 22절 23절입니다.
회당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게 얻어 살게 하소서 하거늘.
딸이 죽을 병에 걸려 있군요. 얼마나 다급한지 주변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이 발 아래 엎드려 어린 딸을 살려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죽음보다 더 큰 절망은 없지요. 죽음은 노인뿐 아니라 안타깝게 어린아이에게도 찾아오고 남의 가정뿐 아니라 우리 가정에도 찾아옵니다. 죽음이 지나가는 곳마다 모두 쓰러지게 됩니다.
맞습니다. 이 세상에 죽음을 이길 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없습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은 회당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그의 집으로 함께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사건 하나가 벌어집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곳에 몰려든 사람 중에는 12회 동안 혈루증의 고통 속에 살아온 여인도 있었습니다.
혈루증은 여성의 생식기에서 정상적인 생리 증상과는 다른 비정상적인 출혈이 계속되는 병을 말하는 것이지요. 12년이나 앓고 있었다니 여성으로서 더욱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혈루증은 당시엔 불치병이어서 많은 의사를 찾아가 보고 약도 써봤지만 효염이 없었고 상태는 더 나빠졌습니다.
게다가 율법은 피가 흘러나오는 것을 부정한 것으로 여기지 않나요? 지속적인 유출이 있다면 그 기간 동안은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도 금지되었을 텐데 정서적 외로움도 심해졌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이 살고 있는 근방에 오셨다는 말에 혈루증 여인은 율법을 어기는 용기를 내 사람들 틈바구니에 있다가 조심스럽게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 28절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반드시 고침받을 거라는 확실한 믿음으로 예수님께 손을 뻗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놀랍게도 이 여인은 즉시 혈류증에 낫는 것을 몸으로 느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9절입니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리라.
할렐루야! 이 여인을 짓누르고 괴롭히던 질병과 고통의 멍에에서 벗어났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말로 표현 못할 기쁨이었을 겁니다. 여인은 기쁨을 뒤로한 채 자리를 떠나 자신의 존재를 감추려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던 길에서 돌이켜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5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예수님은 자신의 옷에 손을 댄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뭐 제자들은 별일 아닌 듯 지나치려 했지만 예수님에겐 너무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자신의 옷에 손을 댄 사람이 누구인지 몰라서 모르신 것 같진 않습니다. 혈루증 여인을 드러내시고 온전히 치유를 선포하시기 위해 모르신 것 아닐까요?
아주 잘 보셨습니다. 이 일은 회당장 야이로와 주변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두려워하며 엎드려 있던 여인에게 다가가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말씀해 주신 대로 예수님은 여인을 책망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인이 나은 것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것이 아니라 내 믿음 때문임을 알게 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혈류증에서 완전히 치유되어 더 이상 부정한 여인이 아님을 모든 사람들 앞에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렇군요. 함께 가던 회당장도 혈루증 여인 때문에 시간이 지체되어 마음이 타들어가면서도 내 딸도 살 수 있겠구나 라는 확신도 갖게 되었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청천벽력하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딸이 죽었다는 비보였습니다. 희망을 보았다가 더 큰 절망을 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가 비보에 반응할 시간도 주지 않으시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 3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죽은 딸을 살려낼 것이라는 확신의 말씀이고 예수님에게 너무 늦은 것은 없다는 위로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회당장 야이로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입니다.
우리도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은 후 상황에 굴복할 것인지 예수님을 믿을 것인지를 선택해야 하는데 나는 어떤 선택을 했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회당장은 절망적인 상황에 굴복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과 동행했습니다. 회당장의 집은 이미 울음바다였는데 예수님은 이상한 말씀을 하시죠. 마가복음 5장 38절 39절입니다.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헌화함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헌화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사람들은 회당장의 딸은 죽었다고 하고 예수님은 회당장의 딸은 잔다고 합니다. 누가 옳은 것입니까?
생명의 주관자 대신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씀하시면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맞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틀렸다고 비웃었지만 야이로는 끝까지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부모만 데리고 아이가 있는 방에 들어가 명령하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 41절 42절입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곰 하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로니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님의 권위 있는 명령대로 소녀는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온전한 믿음은 달리다곰의 기적을 일으키게 됩니다. 회당장은 죽어가는 딸의 문제로 예수님을 찾는 자가 되었고 비보와 비웃음이 들려오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야이로가 도중에 만난 혈루증 여인은 그의 믿음을 깨우는 믿음의 여인이 되었군요. 혈루증 여인과 야이로는 고통이 가득한 현실에 희망과 절망 사이를 오가며 살고 있는 우리를 믿음으로 깨우는 사람들이네요.
맞습니다. 사랑하는 푸전 성도님들, 이 세상 어떤 문제도 주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질 수 없을 때 믿음을 갖고, 진리를 택하기 어려울 때 진리를 택하는 곳에 하나님은 달리더금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이것을 꼭 믿으십시오.
아멘.
마가복음 6장의 말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골 출신의 사람이 크게 성공하면 성장 과정을 다 지켜봤던 고향 사람들은 개천에서 용났다며 굉장히 신기해합니다. 유명 인사가 되신 예수님이 고향을 방문하셨습니다. 고향이 그립거나 가족을 만나러 간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제자들과 함께 간 것입니다.
고향 사람들도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소문을 통해 이미 들었고 알고 있었을 테니 예수님을 환영하고 환대했겠네요.
그것이 일반적인 건데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의 반응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6장 2절입니다.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의 받은 지혜와 그 선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뇨?
고향 사람들의 반응은 호기심을 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안식일 회당에서 선포한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라 호기심이 생겨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그 지혜와 그 선으로 행하는 권능이 어떻게 된 것이냐며 질문을 쏟아내었습니다. 이 질문들은 그들의 진정한 믿음과 연결되었을까요? 자, 마가복음 6장 3절입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들의 호기심은 믿음으로 이어지지 않았고 편견과 경멸로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이라 하지 않고 마리아의 아들이라 했습니다. 애비 없는 과부의 아들이란 뜻이고 목수는 육체 노동을 하는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과 그의 가족까지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말이군요.
그렇습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정말 많은 것을 모른다. 그러나 한 가지는 안다.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나는 안다는 것이다.
소크라테스가 존경받는 철학자인 이유가 다 있군요. 내가 알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익숙함은 편견과 경멸로 나타날 수 있으니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성경에 대한 지식이 빙산의 일각만한 수준임에도 알만큼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교만하고 미련한 생각인지를 느끼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의 말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에베소 3장 18절 19절입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늘 겸비한 마음으로 주님의 진리를 충만하게 알아가게 해달라고 간구해야겠습니다.
결국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6장 6절입니다.
저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는 즉 구원자는 그 후에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는 사람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에게 있었음에도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메시아, 즉 구원자임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아무 권능도 행하지 않으셨고 오직 소수만 치유하셨습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다는 것이 그들의 편견이 되어 결국 그들에게 큰 손해가 되었네요. 익숙한 생각들에 안주하는 것이 큰 해가 될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세상에 대한 호기심은 그렇게 크면서도 주님에 대한 호기심은 미미하지는 않는지, 불신앙으로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 늘 돌아보십시오.
아멘.
일을 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으면 실망과 함께 의욕과 추진력을 잃게 됩니다. 고향에서 배척받으신 예수님은 그래도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낙심치 않고 계속하셨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데 우리가 품고 있어야 할 마음이 예수님처럼 포기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고 전도하며 귀신을 내쫓기 위해 밤이 맞도록 기도하여 선발하신 제자들도 이 모든 것들을 직접 보고 듣고 배울 수 있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하며 훈련을 잘 받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지켜본 제자들을 예수님은 둘씩 짝을 지어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역을 직접 감당하게 했습니다.
둘씩 짝을 지어주신 것은 서로 의지가 되고 위험한 상황도 대처하기 위함이었겠지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증언이 신뢰할 만한 것임을 믿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처럼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현장에 그냥 내보내지 않고 능력을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입니다.
열두 제자를 부르사 둘씩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사역은 성령의 능력이 없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함을 구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능력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전도하는 방법과 태도에 대한 교훈도 주셨죠. 며칠 집을 떠날 때에도 이것저것 챙겨가야 할 것이 참 많은데 예수님은 전도여행을 떠날 때 지팡이와 신발만 챙기고 양식이나 배낭이나 돈은 지니지 말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행 때 꼭 필요한 것들을 다 가져가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생존에 위협받지 않도록 책임을 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할 때 돈부터 생각하고 돈의 부족을 걱정합니다. 물론 돈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믿음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감당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5천 명이 먹고도 남는 일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믿음대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이 행하는 일은 세상의 일이지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돈의 부족함을 걱정하지 말고 믿음의 부족함을 걱정하십시오.
늘 마음속에 돈에 대한 염려가 많은 우리들의 마음에 찔림을 주는 말씀이네요. 말씀처럼 믿음의 부족함을 걱정해서 더욱더 주님께 간구하고 그 뜻대로 행해야겠습니다.
전도사역은 늘 이중적인 반응이 일어납니다. 복음을 잘 받아들인 호의적인 반응과 복음을 강하게 거부하는 부정적인 반응입니다. 호의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들은 복음만이 아니라 복음을 전해주는 전도자들도 잘 영접합니다. 예수님은 그 집을 전도 기지로 삼아 그곳을 떠나기까지 머물러 하셨습니다. 혹여 더 좋은 집에 있는 사람이 초대한다 해도 처음 영접한 그 집에 머물게 했습니다.
대우받기 위해 더 좋은 부유한 집으로 옮겨간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인가 보네요.
맞습니다. 처음 영접한 자가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완악하고 강박하여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 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이방 지역을 여행하고 본국에 돌아올 때 하는 행위로 이방인에게 임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털어버리는 것입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상징적인 행동이 되는 것이군요. 이들은 복음을 정중히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강력하게 대적하고 핍박하고 심지어 복음 전하는 자를 죽이기까지 합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이런 일을 당했지요.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회개하라는 말씀을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사역을 마치고 돌아온 제자들이 예수님께 자신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할 만큼 전도여행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부천성도님들,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낙심치 말아야 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며 열매 맺는 것과 전도자에 대해 하나님이 책임져 줄 것을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십시오.
아멘.
이제 방송을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북촌 성도님들, 예수님은 사람들이 쓸모없는 자 취급하고 광인이라 두려워 멀리한 귀신들린 청년을 회복하기 위해서 거라사로 광풍을 뚫고 찾아가셔서 청년에게 들어앉아 장난질 쳤던 사탄의 세력에게 광풍을 잠재운 능력 있는 말씀으로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명령했고 즉시 그 청년은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셨을 때 수많은 군중들 속에서 어린 딸을 살려달라고 간청하는 회당장 야이로를 만나 함께 가던 중 열두에나 혈루증을 앓고 있던 한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어 치유받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아내어 그의 믿음과 병의 치유를 선포해 주셨고 그러는 사이 회당장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절망에 사로잡힌 야이로에게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셨고 예수님의 권위 있는 명령으로 소녀는 살아났습니다.
믿음을 갖기 어려울 때 믿고 진리를 택하기 어려울 때 진리를 택하는 곳에 달리더금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며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제대된 교회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십시오.
아멘.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고향을 방문했습니다. 고향 사람들은 호기심만 있었을 뿐 예수님을 편견과 경멸로 배척하며 예수님을 믿지 못해 예수님은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역을 직접 감당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실 때 감당할 능력을 부어주시고 지팡이와 신발만 챙기고 양식이나 배낭, 돈을 지니지 말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고 했습니다.
복음의 호의적인 반응을 보인 가정을 통해 필요를 공급받으라 하셨고 완악한 마음으로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 하셨습니다.
전도 여행에서 돌아온 제자들은 예수님께 그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기쁨으로 고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낙심치 말고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심을 믿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십시오.
아멘.
차세대 지도자들을 세워가는 현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광풍을 뚫고 바다 건너 거라사로 가신 이유가 사탄에 붙잡혀 광인이 된 한 청년을 치유하기 위해셨음을 알려주며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치유하는 긍휼의 사역이 제자된 교회의 근본적 사역임을 가르치십시오.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시는 도중 예수님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어도 나을 것을 믿었던 한 혈루증 여인이 그 믿음대로 고침을 받았고 회당장의 딸도 죽었다가 예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었음을 알려주며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과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히 믿을 때 권능의 역사가 경험하게 됨을 가르치십시오. 예수님은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전도여행을 보내실 때 능력을 더해 주셨고 복음의 호의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들에게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을 것과 불신앙의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에게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라는 말씀하셨음을 알려주며 낙심치 말고 성령의 능력으로 영혼 구원의 사역을 감당할 것과 복음 전하는 자의 삶을 하나님 반드시 책임져 주심을 가르치십시오.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모습이 Oh,